VOA 세계 뉴스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강 장관은 관련 보도에 관한 질의에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친서에 그 밖에 뭐가 담겼는지, 언제 갔는지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실무 협상 전에 열릴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실무 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무 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미 정상 간 신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현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별 회담할 예정이라고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고 불변하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집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평양에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17년 되는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납치 피해자들의 나이가 들고 있어서 한순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납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모든 참가국들이 지지와 이해를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1일에 북한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북한 당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 대규모 개각 이후 북한과의 회담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리 차남인 가네마루 신고 씨를 대표로 하는 일본 인사 60여 명이 1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수교국은 남태평양 일부와 중남미에 걸친 16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오늘 솔로몬 제도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타이완도 현지 대사관을 즉각 폐쇄하고 주재 인력을 소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약 60만 명인 솔로몬 제도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중국과 수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별다른 자원이 없고 관광 수입도 미약한 솔로몬 제도에 약 850만 달러의 개발기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타이완 외교부장은 중국이 달러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1월 타이완 총통선거에 개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항해 중인 선박을 낙포해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오늘 15만 리터 연료를 운반하던 해당 선박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붙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이 어느 나라 선적인지 선원들이 몇 명이나 타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디젤 연료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적용해 이란의 텀브섬 인근에 억류 중이고 선원들은 현지 당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 정부로부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무인 비행기 공격 배후로 지목됐으나 연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리 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러 수교 7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리 총리는 어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 중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그룹 세 곳을 전격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해킹 사건의 주범을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주 북한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만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북 실무 협상이 몇 주 안에 열릴 것임을 내비치면서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있다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인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해당 친서의 구체적 내용과 편지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국 중앙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비공개 친서를 통해 3차 미북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셋째 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그 전주인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와 별개로 일종의 초청장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 장관은 실무협상 전에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다만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실무 관계자들이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이 부분은 실무회담이 재개되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6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자신들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미북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또 담화에서 실무협상이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갖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북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방안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한일 갈등 해결을 꼽았습니다.
He should insist on saving the Juzomia. This administration has not done enough.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3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 데 취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양국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에 지렛대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소미아 유지 요청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s request on that issue could provide a face-saving mechanism by which the Moon administration could reverse their position on this issue.
미국과 한국 정상이 미북 실무 협상에 앞서 비핵화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and how to align North or South Korean and American goal on North Korea.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한 정상이 미북 실무 회담에 앞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혹은 어떻게 조율할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이뤄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의 우선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can make suggestions over what kind of position the United States ought to take.
한국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강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on needs to really persuade Trump. Not to denigrate the alliance, but on the other hand, to ensure.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 연합훈련의 추가 중단 등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설득하고 향후 미북 핵 합의가 동맹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나이더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그룹 세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의 주범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르스와 블루 에노로프, 앤 데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3일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는 2007년 북한 정권에 의해 창설돼 현재 정찰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으로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인 멀레어 활동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 기관 등은 물론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0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영국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피해 금액만 약 1억 1,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라자루스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오른 두 곳은 라자루스의 하급기관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루 에노로프의 경우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8천만 달러 탈취 사건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등을 통한 8억 5,100만 달러 강탈 미수 사건 등을 저질렀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앤 데리엘은 해외 사업과 정부기관, 금융서비스망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반시설에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고 장애를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기밀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국군 등을 상대로 악성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 데리엘이 정부기관 외에도 은행 자동 현금 입출임기를 해킹해 은행 카드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돈을 훔치거나 이후 은행 고객 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라자루스 등 3개 해킹 그룹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 7,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는 이들 해킹 그룹들이 사용하는 애플웜과 레드닷, 오피스 91, 아파트 38 등 또 다른 이름들이 함께 등재됐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온 북한의 해킹 그룹들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사이버 보안과 금융망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3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후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7월엔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한 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엔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꾸준하게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추진됐지만 폭넓은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번 회기에도 의회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수용소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자주 거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시기에도 의회에서는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추진됐습니다.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 상정된 하원 결의안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뒤 상원에도 동일한 결의안이 상정됐고 새 회기가 시작된 올해도 유사 결의안이 상하원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5명의 상원 의원들은 13일 계류 중인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고 이런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수용소 시설의 전면 철폐를 포함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까지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에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집사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는 초당적이고 지지폭도 넓습니다. 지난해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지지 의원은 57명이었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습니다. 같은 해 올인 해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도 민주공화 양당 비슷한 비율로 14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소관위원회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하원 결의안은 모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다시 상정된 상하원 결의안도 내용은 물론 지지 양상이 지난 회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노웨이 의원이 지난 2월 재상정한 하원 결의안은 13일 현재까지 무려 111명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이 8월 초 상정한 결의안도 초당적으로 지지세를 넓혀 약 한 달 사이 11명의 지지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상하원 결의안은 모두 각 외교위 공식 안건으로 올려지지조차 않았는데 지난 회기처럼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난 회기 결의안은 통과에 논란이 될 만한 특이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안건 상정 결정권을 가진 소관위 또는 양원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기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의회 지도부 구성의 일부 변화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들어섰고 외교위원회는 엘리엇 앵겔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체제에서는 위원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처리가 올해 하원에서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상원에서의 전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올해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위에서는 지난해까지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의 밥 코커 전 상원 의원과 다른 성향의 위원장이 들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공개적 행동에 소극적인 데다가 행정부가 미북 협상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특히 위원장 임명 직전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비핵화가 초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북한과 대화 국면에 있는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내용은 행동 촉구를 담은 부분입니다. 결의안은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추가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수용소의 존재와 그곳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탈북민이 세계적인 강연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자유세계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인권활동가인 박연미 씨는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 테드에서 북한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You can't even imagine it. The words in any language can't describe.
북한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씨의 강연은 지난 4월 열린 테드 2019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30일 테드 웹사이트에 강연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13일 현재 10분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 110만 건을 넘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 주관하는 테드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생각들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 아래 1994년부터 해마다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의 저명 인사나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테드 측은 박연미 씨의 탈북은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이제는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강연에서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 don't fight for human rights, for the people who are oppressed right now, who doesn't have voice.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가 억압받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잃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박 씨는 13살이던 2007년에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박 씨는 대학에 다니면서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4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North Koreans are desperately seeking and dying for freedom at this moment.
박 씨는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의 젊은 지도자 1,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하게 자유를 찾아 죽어가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연설 동영상은 전 세계 지대한 관심을 모으면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조회수 3억 2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박 씨는 또 2014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과 2015년 스위스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에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 세계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2015년에는 영문 회고록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북한 여성의 여정을 통해 전 세계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습니다. 앞서 탈북민들은 두 차례 테드에서 강연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이현서 씨가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테드 무대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또 2013년 6월에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조셉 김 씨가 탈북 고아에서 미국의 대학생이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신규 노선을 늘리고 증편을 했던 북한 고려항공의 노선과 운항이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이 예고했던 마카오 노선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올 여름 취항지 두 곳을 추가한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다른 노선이 7월부터 주 2회 운영되기 시작했고 산둥성 진안으로 향하는 노선도 8월부터 매주 두 번씩 포착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의 취항지는 기존 베이징과 셴양,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더해 최대 6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최근 상당수 노선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세 곳으로만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매주 목격됐던 다리엔과 지난해는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운항이 뜸해진 셴양행 노선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8월부터 새로 운영될 것으로 보도했던 평양과 마카오 간 직항 노선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고려항공은 제재 이후 운항이 크게 줄어든 상태를 다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서 8월 목격됐던 항공 노선 증편 등은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한 주간 베이징행 항공편을 5번 운영해 베이징은 여전히 고려항공의 최대 취항지로 남게 됐습니다. 상하이와 블라디보스토크는 각각 2회씩 운항했습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6개 나라, 10개 안팎의 도시를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거세지면서 취항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려항공의 취항지에는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와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티,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과 쿠웨이트는 북한 국적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면서 고려항공의 노선을 사실상 강제로 끊었습니다. 태국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 고려항공의 착륙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고려항공 스스로 이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는 2017년 1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고려항공의 취항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평양의학대학 내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소 연구소 완공을 위해서 60만 달러 상당의 의료기기와 재활기기를 북한으로 반입합니다. 연구소는 올해 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이그니스 커뮤니티가 북한으로 59만 9,300달러 상당의 의료기기와 재활기기를 반입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30여 개 반입 물품 목록에는 초음파 기기, 전동식 모터 재활운동 치료기, 교차진동 치료기, 재활운동 전동 테이블, 척추교정 테이블 등 재활 의료에 필요한 기기들과 어린이 놀이와 학습 도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 부속으로 설립되는 평양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 장애치료연구소는 올해 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소는 환자 치료 외에 북한 의료진을 상대로 뇌성마비, 자폐증 등 행동발달 장애 어린이 진료법을 훈련합니다. 평양의학대학 졸업생 중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의 재활치료 전문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졸업생들은 전국의 소아병원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뇌성마비를 불치병으로 분류했으며 행동발달 장애 어린이를 진료하는 전문의 과정이 없었다고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영아 1,000명당 3.3명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며 북한에도 약 3만에서 4만 명의 어린이 뇌성마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 이 단체가 의료기기와 재활기기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도 지난 7월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한국통일부의 선양 하나라는 사단법인으로도 등록돼 있으며 2013년부터 평양의학대학 내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 장애치료연구소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원, 타가소와 진료소를 건설하고 어린이 신발을 지원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거듭된 기상이변으로 북한의 식량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와 곡물수요 등 북한의 정확한 통계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쌀 지원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안성 특파원입니다.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이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양주재 세계식량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주제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비공개 토론회에 보낸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1인당 하루 380g이었던 식량 배급량이 올해는 300g으로 줄었으며 특히 7월과 8월에는 290g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치인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고 밝힌 지난 5월 보고서를 상기시키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18-2019년도 북한 경작지는 120만 헥타르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5%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경지가 47만 1천 헥타르, 옥수수 재배지가 50만 8천 헥타르로 평균 규모 49만 6천과 53만 5천 헥타르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태진 GSNJ 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의 식량난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미국 농무부가 위성을 통해 올여름 북한의 경작지 상태를 파악한 결과 농작물의 중요한 요소인 기온과 강수량, 일주량 모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그래서 금년 작황은 평년보다 못할 것이다.
가을에 수확하는 4개 작물인 쌀과 옥수수, 콩, 감자 생산량도 올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날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136만 톤으로 1994년 이후 가장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봄과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 탓에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시설과 기술, 비료, 씨앗의 부족 현상이 북한의 식량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과거 1980년대보다 나빠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농무부는 북한 농업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북한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은 큰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정확한 인구수와 곡물 소요량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진 박사는 무엇보다 북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북한 식량난을 해소할 척도라는 겁니다.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곡물이 전체 농산물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식생활 패턴에 맞춰나갈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득이 이제 높아지면 점차 곡물 비중을 줄이면서 단백질 비중을 높이고 또 지방 비율을 갖다가 높여야 되는 거죠. 3대 영양소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채소라든지 또 축산물, 그다음에 또 과일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그러면서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만큼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박사는 북한 주민들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생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시장을 통한 마켓 액세스 관점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소위 농업 외에 다른 산업 쪽에 조금 더 이제 고용을 늘리면서 뭐 그렇다면 이제 뭐 제조업 쪽을 갖다가 좀 더.
권 박사는 이어 대북 식량 지원은 달라진 북한의 경제 체제와도 맞물려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소득을 높여 그 돈으로 식량을 사 먹는 구조가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한국산 쌀 지원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은 북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면서 향후 북측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과의 협의, 수송 선박 확보, 쌀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였던 9월 말 종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WFP와 협의한 결과 한국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WFP가 북한과 협의를 통해 7월 말 식량을 실은 첫 배를 출항하고 9월에는 모든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7월 미한 연합훈련을 이유로 한국의 쌀 수령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WFP는 16일 한국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북한과의 진행 상황을 묻는 VOA 질문에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의 주체에 대한 장전이 완료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나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논의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항목이 해당 법안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를 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지난 주말에 폭격을 당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저녁 트위터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당했다면서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에 따라 장전이 완료됐다라고 적었는데요. 네네. Locked and loade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괌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똑같이 이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그들은 누가 이 공격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진행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예.
사우디가 공격의 주체를 검증하는 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이란을 이번 사건의 공격 배후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트위터에서는 이란을 특별히 지목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행정부 주요 관리들, 전문가들은 잇따라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이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란의 공격을 모든 나라가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격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란이 지난 6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예.
당시 이란은 미군 무인기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격추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국제공역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란은 대단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사우디 폭격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멘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만한 정황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요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하나로 인공위성 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인공위성을 찍은 사진들에는 사우디 석유시설이 이 남부가 아니라 서북쪽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격받은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멘은 사우디의 남쪽에 있고요.
예.
이란은 사우디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 미국 관리들은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한 드론이 이 남쪽 예멘에서 온 게 아니라
네.
서북쪽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날아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이라크도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의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돌아가서 짚어보죠.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아부가이크와 인근 쿠리아스 지역에 있는 석유시설 두 곳이요. 14일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 시설들은 사우디 국영적유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우디 원유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량의 한 5%를 담당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멘 반군은 자신들이 공격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도와서 예멘 내 후티 반군과 대테러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시아파인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사우디와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우디 석유시설 폭격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예멘 후티 반군들은 사건 발생 후에 자신들이 드론 10대를 이용해서 이런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란을 지금 배후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란 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세이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요 14일 그런 부적절하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적대적 행위를 할 때도 품격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그런 기본적 원칙마저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량의 5%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시설이 지금 폭격을 당한 건데 유가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네, 공격 직후에요. 국제 유가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전을 일으켰었던 1991년 이래 가장 치솟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곧바로 이 비축분을 풀겠다고 밝히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트위터에 석유가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모습을 좀 볼까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났네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룩셈부르크를 방문해서요.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실무 오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회동하는 건 지난 7월 존슨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존슨 총리는 유럽 지도자들과 브렉시트를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존슨 총리 쪽에서는 그 브렉시트의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거 이런 건 없다 이런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가 바로 전날에도요. 10월 31일이 되면 영국은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할 거라면서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천명했는데요. 융커 위원장은 존슨 총리와의 오찬에 앞서서 협상에 어떤 진전이 있는 묻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요.
네.
두고 보자라고만 답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이 전날 15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우리는 영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영국이 가져올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존슨 총리가 조심스럽지만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존슨 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묻는 전망에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마감 시한까지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로 영국은 유럽연합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대로 탈퇴해야 합니다.
예.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영국 의회는 존슨 총리에게 오는 10월 19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유럽 측에 3개월 더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 쪽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의회는요, 이 노딜 브렉시트가 초래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 총리실 대변인은 이 법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존슨 총리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31일 유럽연합을 떠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영국을 이끌고 있는 존슨 총리라도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에 3개월 연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회 요구를 따르면서 따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첨부하는 식의 어떤 편법을 쓸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존슨 총리의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그 의지는 정말 강력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관철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7월 보수당 총리 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존슨 총리가 15일 유럽연합과 합의가 성사되든 안 되든 무조건 10월 31일이 되면 유럽연합에서 나가겠다고 재천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15일 전화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합의 같은 게 나왔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만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오전에 전화한 뒤에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예.
이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 항목이 관련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하원이 처리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논의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어떤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은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법안에 관해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기 위한 연방의회의 초당적인 노력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도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서 이미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 조회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네.
현재는 총기 판매 허가증을 가진 총포상에서 총을 사는 경우에만 신원 조회를 합니다. 개인끼리의 거래나 인터넷 거래 그리고 총기 박람회에서 총을 사는 경우에는 신원 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는 어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텍사스주 오데사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7명을 사살한 용의자도요. 이 범행에 사용한 총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용의자는 신원 조회를 했으면 총을 살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다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하원이 처리한 법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멍을 막겠다 이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연방 하원이 처리한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법안은 현재 3일인 신원 조회 기간을 10일로 늘린 바 있습니다.
네.
현재는 3일 안에 범죄 이력 조회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 총을 팔 수가 있는데 이거를 10일까지 기다리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하원에서는 이런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보면 상원에서는 이런 처리에 진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의 다수당이고 상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이죠. 그래서
그렇죠?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공화당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 맥코넬 대표가 그 법안 처리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맥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만 본회의 표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상원, 하원, 상원을 다 통과를 해도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뜻을 밝힌 법안을 가져와야만 이걸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법안에 대한 트럼프 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좀 짚어보죠.
네, 처음에는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신원조회보다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는 듯한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한편 백악관은 곧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평안북도 구성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평안남도 지역, 구성, 자강도, 희천 지역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에는 16도, 낮에 2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5도, 중강 아침 최저 7도, 낮에는 24도, 강계 아침 최저 8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 최저 16도, 낮에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함흥과 성진, 김책 등 동해안 지역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해산, 운기, 선봉, 삼지연 지역만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이 낍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5도, 해산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3도, 원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5도, 청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한 강 장관은 관련 보도에 대한 질의에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쪽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친서에 그 밖에 뭐가 담겼는지 언제 갔는지 등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실무협상 전에 열릴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실무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남북미 정상 간 신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 회담할 예정이라고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고 불변하다며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한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집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평양에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17년 되는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납치 피해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어서 한순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납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모든 참가국으로부터 지지와 이해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1일에 북한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북한 당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최근 대규모 개각 이후 회담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의 둘째 아들인 가네마루 신고 씨 등 일본 인사 60여 명이 14일부터 엿새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는 생존 당시 김일성 전 주석과 교류하며 북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고 아들 신고 씨는 비서를 맡아 관련 작업을 도운 인물입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항해 중인 선박을 납포해 억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스나 통신은 오늘 15만 리터 연료를 운반하던 해당 선박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붙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붙잡힌 선박이 어느 나라 선적인지 선원이 몇 명이나 타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디젤 연료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적용해 이란의 턴브섬 인근에 억류 중이고 선원들은 관할 지방당국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 정부로부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무인 비행기 공격 배후로 지목됐으나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타이완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수교국은 남태평양 일부와 중남미에 걸친 16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우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은 오늘 솔로몬 제도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타이완도 현지 대사관을 즉각 폐쇄하고 주재 인력을 소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약 60만 명인 솔로몬 제도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중국과 수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별다른 자원이 없고 관광 수입도 미약한 솔로몬 제도에 약 850만 달러 개발기금을 제안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러 수교 7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리 총리는 어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 중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